하나님, 왜 이들이 일찍 와서 쿡을 하며 눈을 치우며 찬양을 하며 왜 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통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며 또 우리 새사망교회 성도들이 친교해야 할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는 주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과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 그러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다가 보면 5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도 31절에도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씀을 믿었다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9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알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것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30절에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을 던졌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들의 믿음은 59절에서 가짜라고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졌다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했다, 지식적으로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동의했다라는 그런 믿음이지 실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 우리 교회에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그런 성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혹시 우리 교회당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던지려고 한다든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그를 핍박을 한다든가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으로는 그 믿음을 부인하는 이들이 혹 있지 않는가 저는 혼자 깊은 고민에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성도들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어떤 것이 진짜 구원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경적으로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답을 오늘 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어떤 내용을 믿습니까?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또 너무나 많이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연히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내용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샀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용 세 가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믿는 내용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어제 금요 연합기도회에 우리 교인 멤버들하고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하면서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마음으로든 그렇게 외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주여, 이 얘기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상대적으로 그분이 무엇입니까? 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종인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습으로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할 때 그 주님이라는 얘기는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내 어카운트에 있는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고 내 인생도 주님 주인이시라는 것이고 내 생각도 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었습니까?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하고 싶은 것과 일치될 수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불일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냐고 내 의지대로 살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냐고 내 지식으로 살지 않냐고 내 철학으로 살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로 절복적으로 내 인생을 위탁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염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여 주셔서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오직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가 가야 할 까를 내가 뭐 할 것을 계획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주제권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했다고 얘기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주님이 따라와 주기를 원하는 잘못된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돌을 들어서 주님을 향하여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던졌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에게 그런 핍박을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한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한 것이다.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에 주지 않았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않았다. 내가 낙원에 되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주님을 향하여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하고 묻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런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8장과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주님께 맡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했다면 믿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죄악이 탄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적으로 주님 중심적으로 믿음의 길을 갈 때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사명입니다. 내게 가진 사명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앞을 가리고 고난과 역경이 내 삶에 있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길에서 나는 이탈하지 아니하고 내가 소라가 되고 고난이고 어떤 아픔 같더라도 나는 그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하늘이다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 내용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그 죄는 피가 흘려야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성경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들에게 묻으면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어줬습니다.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흘려줬습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힘들고 연약한 환경에 있는데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고 도저히 그 환경에서 변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그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의 어려움을 대신해 주어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서 그가 어떤 성공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자기에게 과거에 은혜를 줬던 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은혜를 받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나를 돌보았던 그분에 대해서 찾아보는 그 은혜를 아는 그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되며, 우리는 죄를 정복해야 되며,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대속의 보혈의 두 번째 내용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역사적인 기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한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다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가지신 몸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창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라, 못 박힌 손을 만져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입혀주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우리를 입혀주셔서 부활하게 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정말 믿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는 내용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머리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머리로 내가 이어졌던 것이 마음으로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결단, 전폭적인 의지와 의탁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된 부분이 지식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졌지만은 마음으로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을 들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된 것만 입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근데 지식으로 이해한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우리는 종종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 믿음은 전폭적인 어떤 의지적인 내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의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주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어떻게 합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던 어떤 의탁 관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내일 일을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을 책임지신 예수님은 내일 일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지만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의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비즈니스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내일도 그 비즈니스를 예수 그리스도 인도해 주시는 그분에게 내 마음의 의탁,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적은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큰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토요일 날에 내일 주일날인데 날씨도 좀 눈도 오고 추울 텐데 어떤 옷을 입고 갈까 하다가 마땅하니 옷장을 살펴보니까 입고 갈 만한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교회 가는데 입을 옷이 없다. 입을 옷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 아내가 새로운 옷을 사주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지혜 있는 남편은 그렇게 이해할 텐데 지혜가 없는 남편은 옷이 없기는 뭐가 없어, 저렇게 많이 입는데 지혜가 없는 남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즉 내일 무엇을 입고 갈까 그러면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토요일 잠을 잘 때 제대로 못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컨디션이 달라져서 내가 입어야 할 옷이 보이지 않지만 또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는 것, 먹는 것, 그런 마실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복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그 얘기는 날아다니는 새한테 너는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들의 꽃을 보면서 너는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음의 연약한 자에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짐승을 보고 배우라고 얘기하고 하찮이 식물을 보고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으로까지 배우라고 하는 연약한 믿음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추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목욕주자를 온전히 의탁하면서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 작은 것이다, 큰 것이다, 때로는 그것이 눈물 젖은 빵이다, 때로는 그것이 달콤한 어떤 빵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고 먹는다면 주님께서 그 감사한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마음에 믿고 전적으로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인 그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지혜로 말미암아 하지 마시고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주신 지식으로 말미암아 행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훌륭한 모습으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가 지식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행할 때 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아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를 성경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면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인생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책임지신다 말씀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게 싸우니 주여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위탁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